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5개국 순방길에 오른다고 백악관이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하와이를 방문합니다. 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보장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늘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틀간의 공식 일정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위해서 중국의 협조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으며 이보다 앞서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 왕이 외교부장 등과도 면담했습니다. 당초 틸러슨 장관과 시 주석은 내일 만날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늘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시 주석은 북핵 문제와 양국 협력의 중요성,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걸로 전해졌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시 주석과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를 나눌 의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단거리 방공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문에서 주한미군 52 방공 포병연대와 한국군이 최근 경기도 포천 등의 훈련장에서 단거리 방공 실기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단거리 방공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훈련의 목적은 미군과 한국군의 단거리 방공 임무 통합으로 양국군이 훈련을 통해서 상호 무기 체계와 능력을 이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군은 통신망을 연결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갖추고 실전 시나리오에 따른 무기 체계 배치, 운용 등의 상호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다음 훈련은 이번 훈련에 대한 검토, 평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 후에 몇 달 후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여성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 말레이시아 법정에서 열립니다. 인도네시아 여성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여성인 도안 티 후엉은 지난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치명적인 VX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시티 아이샤와 도안 티 후엉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엉의 변호인은 로이터 통신에 후엉이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 열린 사전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들은 리얼리티 TV쇼 촬영을 위한 몰래카메라에 참가하는 것으로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김정남 피살 사건이 북한 요원들의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VX신경작용제를 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오종길 등 북한 국적자 4명은 범행 당일 출국했습니다. 북한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레인 듀크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허리케인 마리아로 초토화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하고 연방정부의 복구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듀크 대행은 어제 푸에르토리코 수도 샌후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듀크 대행은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구호품과 인력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얼마 전에요. 이 섬나라인 뉴질랜드가 전기로 가는 여객기를 개발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영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과 협력한다고 하죠. 이 전기 비행기라고 하면은요, 전동 모터를 사용한 비행기입니다. 기존의 기름과 전기를 혼용하는 것도 전기 비행기에 포함되는데요. 이 전기 비행기의 장점은 비싼 기름을 쓸 일이 아예 없거나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항공기 운용비가 크게 줄고요. 덩달아 비행기표 값도 싸집니다. 또 기름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도 사라지니까 환경오염 우려도 없어지겠죠. 환경과 경제적인 장점 때문에 전기 비행기에 대한 연구개발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기 여객기를 하늘에 띄우는 일은 전기차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한 500명 정도 태우는 일반 여객기라고 할 경우 이 하늘로 날 때 무게가 300톤이 넘기 때문에 고성능 추진체계 개발이 필요한데요. 기술과 자본,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몇 개 나라가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예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015년 전기 비행기 개발에 꿈을 안고 설립된 미국의 한 기업이 영국의 저가 항공과 함께 10년 안에 전기 여객기를 내놓는 걸 목표로 개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전기 비행기 실현이라는 꿈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요. 개발하고 또 상용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 항공우주국 나사나 젯블루 같은 미국의 기관, 기업들의 이 전기 비행기 개발 대열에 미국의 신생기업도 합류했다는 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반응입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곡 듣고 가볼까요?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Writings on the Wall.
'Cause the writing's on the wall. A million shards of glass.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미국 명문대학교. 미국 유력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이 매년 발표하는 미국의 대학교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종합 순위 1위는 하버드 대학교, 2위는 컬럼비아 대학교, 3위는 매사추세츠 공대로 조사됐는데요. 학교의 재정지원 평가는 캘리포니아 공과대인 켈텍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대학교 순이었는데요. 영국의 한 조사기관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는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미국 내 상위 30위권 대학교 중 공립대가 단 두 곳에 불과했다는 점, 그리고 동부에 몰려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명문으로 알려진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생 수입은 높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그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정 지원에서 1위를 차지한 켈텍은 전체 순위는 7위였지만 학생 3명당 교수 1명꼴로 학생과 교수 비율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률을 갖고 있었는데요. 반면 학생 1명당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대학은 연간 학생에게 15만 달러를 쓰는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특이점 가운데 다른 하나인 공립대학교 부진에 대해서는 미 공립대학교, 즉 공교육의 위기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상위 30위 안에 드는 두 공립대학교 순위가 그나마 20위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재원 면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공립대학교의 부진에 대한 분석 가운데 하나가 인종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대학이라는 점 때문에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1929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은 1953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로마의 휴일로 미국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미국 영화 사브리나, 티파니에서 아침을, 마이 페어 레이드 등 다수의 대표작을 남겼고 1993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유니세프 친선대사 활동을 멈추지 않아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7일 오드리 헵번의 소장품들이 경매시장에서 70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으로 팔렸습니다. 특히 오드리 헵번이 본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영화 대본은 영화 대본 경매 역사상 최고가로 팔렸는데요. 8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이날 경매로 팔린 오드리 헵번의 소장품 등은 헵번의 생전 흔적이 담긴 영화 대본과 편지, 그림과 옷, 장신구 등이었는데요. 헵번이 직접 그린 그림도 3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오드리 헵번 소장품 경매는 오는 4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경매를 주관한 담당자들도 이번 결과에 매우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배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이콘의 한 명으로 평가받는 오드리 헵번의 명성.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영화배우로서 그리고 아프리카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여생을 바친 선행이 대중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25일자 보도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직 최고 수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에드워드 피시맨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 제재 담당 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피시맨 전 보좌관은 제재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충분한 강도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면서 지적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재가동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압박 위기를 저해할 것이라고도 진단했습니다. 26일자 보도입니다. 강경화 한국외교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함께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도발이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영공을 넘지 않은 미국 폭격기를 격추할 수 있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위협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는 리 외무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7일자 보도입니다.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 정책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작전 운용과 전략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북한인들에 대한 노동허가서는 물론 임시거주증 심사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폴란드 내 덴마크 군함 건조 작업에 북한인 근로자가 참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걷습니다. 한국에 보복 공격을 유발하지 않는 대북 군사 공격은 없다고 미셸 플러노이 전 미 국방차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정밀 타격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29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관련 기업의 폐쇄를 통보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이런 압박이 북한을 변화시키길 바란다며 모든 나라가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편안하게 좀 대화로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응해서 미국 의회가요, 이 대북 제재 수위를 더 높이고 있는데요. 북한과의 금융거래 또 무역을 막겠다는 건데 행정부의 최근 조치하고도 같은 방향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의회 관련 움직임들 좀 자세히 좀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상원에서 이 북한 관련 청문회가 있었죠? 네,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과 정책을 점검한다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시골 맨델커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 또 수전손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네. 맨델커 차관은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국은 북한과 무역화는 어떤 회사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만일 북한의 제재 회피가 계속되고 또 은행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에 대응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주 상원 청문회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의회에서 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관련 청문회가 좀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달 12일은 하원 외교위원회, 또 13일은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북한의 금융망 접근 차단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는 재무부의 마샬 빌링스리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가 출석했는데요. 빌링스리 차관보는 북한 정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조력자들을 정조준해서 앞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또 13일 열렸던 금융위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출석해서 북한의 돈줄을 조이기 위해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공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네, 이 대북 금융 제재와 관련된 법안도 많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하원 금융위원회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은행의 대리계좌나 환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2018 국방수권법안의 개정안 형식으로 발의됐다가 채택되지 못한 2017 북한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은 법안과 또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도 모두 북한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의원들이 법안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 정부 부처에 또 편지를 써서 서한을 보내서 압박하기도 할 텐데요.
네.
요즘 역시 또 북한 관련 서한도 여러 건이 전달된 걸로 알아요.
네. 네. 또 그중에서도 역시 북한 금융제재 관련 서한이 있었습니다.
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테드 요호 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는 지난 8월에 국무부와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서 북한 대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중국은행과 관련해 대책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 은행들은 중국의 대표적인 대형 은행들인데요. 지난 2005년 마카오의 소규모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제재했을 때보다 파급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도 의원들은 편지에서 미국 정부가 16개 북한 은행을 새롭게 제재할지 여부도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은행들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들입니다.
네. 또 미 재무부가요. 최근 대북제재 명단을 또 발표했잖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재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뭐 닷새 만에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북한 은행 8곳의 제재가 가해졌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 은행들하고 의원들의 서한에서 언급한 은행들이 좀 겹치나요?
그렇습니다. 재무부가 발표한 은행 8곳 중에 4곳이 의원들이 서한에서 새롭게 제재할 것을 촉구한 은행들과 겹치는데요.
네.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입니다.
네.
뭐 물론 의원들의 서한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겠지만 재무부는 미 정보당국과 협력해서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정보활동을 통해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행정부와 의회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매우 일치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 상당히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다른 나라가 북한하고 무역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원천 봉쇄하는 내용인데요.
네.
의원들도 많이 지지 의사를 밝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방안을 지난 2013년부터 모색해온 미국 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환영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나온 평가는 각국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조치라는 건데요. 미국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고 또 금융 강국이고 또 달러화는 기축통화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뭐 거래나 금융이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망 선거와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북한과 미국 중 어떤 나라를 택하겠느냐 뭐 이런 뻔한 그런 질문인데 이러한 질문을 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 명령이자 제재 조치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자신이 계속해서 촉구해온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 지난 8월 발효된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법을 발의한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마침내 미국이 김정은에 대해 최대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행정명령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앞서 잠깐 재무부 언급은 했지만은요. 행정부 쪽 반응은 어떤지. 지금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도 의원들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채택해서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최근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시건
네.
맨데커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의회가 행정부에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고맙지만 행정부도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경제력을 이용하는 것도 재빠르게 이동해서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보당국이 전해준 첩보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현재 어떤 목표물을 어느 강도로 제재하는 것이 좋은지 재무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하는데
네.
법안으로 특정 행동을 하면 특정 제재를 가한다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이런 유연성이 없어지고 손발이 묶인다고 맨델커 차관이 지적했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재무부와 백악관에서 테러 금융 범죄 담당 고위 당국자를 지낸 또 미국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제재에 대한 그런 제재 방안을 고안했었던
네.
후안 자라테 씨는 행정부가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을지라도 의회가 다시 한번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한 행정부가 지나가고 또 다른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앞서 행정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법제화가 되면 이 대북 제재안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런 실질적인 효력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을 했고요.
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동일한 행정명령을 했을 때 이게 또 법제화가 되면 의원들은 아무래도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정부 또 미국 전역의 많은 미국인들이 정부의 이런 조치들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미 행정부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을지라도 의회가 동일한 법안을 발의하고 또 채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북 제재, 금융 제재뿐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최근에 북한을 여행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국무부가.
네.
또 같은 법안을 의회에서도 또 이거를 법제화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한 조치들이 중복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강화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원들 또 앞으로도 대북 금융 제재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겠죠?
예, 지금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은 북한을 최우선 외교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아프게 할지 또 무기 개발을 어떻게 막을지 그 최고의 방법은 돈줄을 조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핵 개발을 했던 이란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으로 협상장으로 다시 불러내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북한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또 지금의 유엔 결의안도 그렇고 미국의 독자 제재안으로도 더 이상 강해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지금 입안이 돼 있는데요.
네.
정말 앞으로 관건은 이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의 이행, 특히 중국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 정치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런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서 북한과 금융, 거래, 무역을 막겠다는 의도로 최근 행정부의 조치 또 미국 의회가 대북 제재 수위를 더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Dead Face 감상해 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인데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서양 미술사를 쉽게 설명한 동영상이 북한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그 아래서 억압당하는 주민들은 다르다는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 전하고 있는 화가 천미나 교수. 천미나 교수의 그림 속 북한 사람들은 늘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보통 사람이란 메시지를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 미술대학의 천미나 교수는 딱딱한 정치를 대중에게 쉽게 소개하는 미술 장르인 폴리팝 미술가입니다. 지난 2014년에는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 높은 한국 과자 초코파이를 소재로 한 전시회를 열었고 당시 만 개의 초코파이를 관람객들에게 나눠주며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실상을 알려온 천미나 교수가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서양 미술사로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북한에 배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Hello, welcome. My name is Professor Kim, and I am here to teach you art history. This is art history lesson one.
동영상에 직접 출연해 10가지 다른 제목의 서양 미술사 강의를 진행하는 천미나 교수. 천 교수는 자신의 강의가 북한 주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측면도 있지만 교육자이자 미술가로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주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보통 미술사라는 거는 많이 공부해야지 이해가 가능하는 건데 비디오 아트로 쉽게 풀어놓은 비디오고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로운 그 비디오로 만들었어요. 그 텔레비전 쇼 중에서 일단 어린이들을 위한 이렇게 교육 비디오처럼 뭐 만화도 들어가 있고 그 재밌는 에피소드에서 꺼내온 장면들도 있고 다른 필름에서도 나오는 거 뭐 광고도 포함이 되고 해가지고
This
동영상에서 천 교수는 북한 여성의 옷차림으로 나와 자신을 김 교수라고 소개하며 매우 상냥하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영어로 진행되지만 한글 자막을 달았고 영상에는 다양한 그림과 물체, 글씨 등을 삽입했습니다.
내용은 뭐 항상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과제도 재미있는 과제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끝에 가서 이제 북한 사람들 사랑한다는 얘기도 이렇게 꼭 챙겨놨습니다.
천 교수의 강의는 매회 10분 분량씩 10차례로 이뤄지며 주제는 음식과 미술, 환경주의, 인간의 권리, 여성주의 등으로 다양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미술이란 무엇인가, 예술가가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소개됐고 강의 내용에는 마르셸 디샹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1917년작 샘이 소개됩니다.
Artist name Marcel Duchamp called this object the art fountain.
마르셀 뒤샹은 1800년대 말에 태어나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끼친 예술가인데요. 천 교수는 강의에서 남자 화장실 변기를 엎어놓은 이 작가의 작품이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떤 물건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며 일상용품 하나를 정해보는 것을 과제로 내줍니다.
See what happens. It's your first assignment. And get back to me.
북한 주민들에게 서양 미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개념을 일깨워주는 서양 미술사 동영상 강의는 현재 지속적으로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처음 들어간 이후 최근 실제로 유입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천미나 교수입니다.
미국 쪽에서 이게 콜라보레이션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직접 한국 통해서 하는 거는 7월서부터 또 확인된 거는 9월, 9월 중순. 그 이전까지는 계속 보내는 데에 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딱 또 때가 있어요. 이게 갈 수 있는 때가 당시.
천 교수의 강의는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을 통해 지금까지 1부에서 4부까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수백여 개의 USB에 담겨 배포됐습니다. 10부 강의 제작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는 10월 20일에는 뉴욕에 소재한 에단 코엔 미술관을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천미나 교수의 서양 미술사 북한에 보내기는 개인 프로젝트가 아니며 두 명의 미술가와 미술학자와 공동으로 이뤄졌습니다. 북한 방문객으로는 최연소 미국인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에단 코엔 관장, 공산국가의 몰락 과정과 현대미술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전시기획자 나딤 사만 박사가 참여한 겁니다. 코엔 관장은 VOA에 수십 년 전 10살의 나이로 북한에 방문했던 최연소 미국인이었던 자신의 오랜 고민과 이번 프로젝트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미국 정부가 실패한 소통의 문제를 개인 차원으로 다루고 싶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And I think as an art dealer, as a curator, I saw when I met Mina Chun, aka Kim Il-sun, that we saw in each other a bridge where we could begin to build a possibility.
코엔 관장은 미국 사람과 북한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며 북한 주민들이 서양 미술사 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적어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시 기획자로 활동하는 독일인 나딤 사만 박사는 VOA에 올해 초 천 교수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며 참여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How contemporary art evolved under the conditions of Soviet sort of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and then how contemporary art found a space and a voice under those conditions. So
that 소련이 붕괴되기까지 현대 미술이 정치적, 사회적 상황 아래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연구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서양 미술에 대한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The idea is that we are planting a seed and all we can do, the only power we have right now is to plant a seed and we hope that we plant it in the right place where it can receive the sunlight of attention.
사만 박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서양 미술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이번 프로젝트는 희망을 갖고 씨를 심는 작업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술은 체제 선전에 국한돼 있어 북한 주민들의 순수 미술에 대한 강의가 낯설 수 있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과의 소통이 주 목적이라고 사만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예정된 뉴욕 전시회는 엄마, Mass Games, Motherly Love, North Korea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천 교수는 이번 전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에서 북한의 완전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North Korean Lives Matter, 북한 주민의 생명도 소중하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겁니다. 천 교수는 북한의 서양 미술사 강의를 보내고 미국 사회에 알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자신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시기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주장했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선박은 일체 미국항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외국항에 정박 중이거나 바다에서 항해 중인 선박들도 즉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대와 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럴 만한 육군이나 해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준비가 안 되더라도 일단 전쟁이 선포되고 나면 우리가 영국력인 캐나다에 대부분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의회에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17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전쟁 선포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표결을 거쳤습니다. 1812년 6월 18일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과 영국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선포되던 날까지도 미국은 사실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미군 병력은 약 8,000명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대부분 서부 지역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을 자랑하는 영국 함정과 맞서 싸울 군함 역시 몇 척에 불과했습니다. 영국과 전쟁을 앞두고 국민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고요. 북동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북동부에서는 이번 전쟁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이곳 교회들은 종을 울리고 국기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매사추세츠주와 로드아일랜드주, 커네티컷주는 주 군인들에게 중앙정부군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와 싸우느라 여기는 소수 병력만 파견하고 있지만 우리 미국 군대는 그 소수와 싸울 힘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군대 필요성도 모르고 자란 세대 아닙니까? 무엇보다 이 독립전쟁의 지휘관으로 참전했던 분들이 이제 다 나이가 들고 힘이 없는데 무슨 수로 영국에 맞선단 말입니까?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매디슨 대통령은 60이 넘은 헨리 디어본과 토마스 핑크니를 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다른 장군들 대부분도 비슷한 고령자들이었습니다. 의회는 2만 5천 명의 병력을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군에 자원한 사람은 5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영국 통치령인 캐나다를 점령하는 거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는 영국군 2,500여 명만이 지키고 있었는데 미국은 첫 번째 공격지를 캐나다로 정하고요. 독립전쟁 출신인 윌리엄 헐 장군이 공격을 맡았습니다.
윌리엄 헐 장군은 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오하이오 남부에서 미시간 통치령의 디트로이트로 진군하십시오. 헐 장군의 병력은 전쟁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300km 행군을 마친 상태니 국경을 건너 말든에 있는 영국군을 공격하시오.
윌리엄 헐 장군이 이끄는 미국군은 캐나다에 있는 영국군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실패했고 영국군과 인디언에게 쫓겨 디트로이트로 되돌아왔습니다.
강력한 군대와 충분한 물자를 보유하고도 영국군에 항복하다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윌리엄 헐 장군이 군법회의에 회부된 건 당연한 일이지만 독립전쟁 때의 공로를 봐서 선처했으면 합니다.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온타리오호와 접해 있는 뉴욕주로 가서 나이아가라 요새를 공격하도록 하시오.
미국군 일부가 나이에가라 강을 건너 영국군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주 병력은 강을 건너지 않고 영국군의 공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헨리 디어본 장군, 지금 당장 플래츠버그와 뉴욕에서 온 주 병력을 이끌고 캐나다 국경을 건너 몬트리올을 공격하시오.
이번에도 주 병력은 국경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디오븐 장군은 결국 플래츠버그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영국군은 북부의 미시간에 있는 미군 기지를 점령했습니다.
해군은 육군보다는 상황이 좋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영국 군함 한 척의 항복을 받아냈고요. 몇 달 뒤 또 다른 영국 군함을 나포하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함 중 하나인 마케도니안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 동안 미 해군은 6척의 영국 선박을 나포했지만 잃은 선박은 단 한 척뿐이었습니다. 전쟁과 함께 미국의 민간 선박들도 무장을 갖췄습니다.
영국과 전쟁 중인 지금 군함이니 민간 선박이니 구분 없이 군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영국 군함을 나포하고 영국의 오만한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었더니 민간 선박들도 무장을 갖춰서 공격을 가하고 있어서 우리 해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유럽으로 인도로 항해를 떠났지만 지금은 내 나라 미국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죠. 상선들도 하루빨리 무장을 해서 우리 해군을 돕겠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이 민간 선박들이 영국 해군을 상대해서 성공을 거뒀고 현재 모두 300척 이상의 영국 상선들을 나포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1년 뒤인 1813년 중반, 영국은 더 많은 전함을 투입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미국 해안을 완전히 장악했고요. 뉴 잉글랜드 남쪽에서는 단 한 척의 미국 선박도 항구를 드나들 수 없게 됐습니다.
육지 서부에서는 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헨리 해리스는 디트로이트를 탈환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조직했고 올리버 페리는 영국 해군을 맞아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해리슨의 대규모 병력과 페리의 승리로 영국군은 디트로이트와 캐나다의 몰든 기지에서 물러났고 미군은 테임스 전투에서도 영국군을 물리쳤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5년 9월 30일 오늘.
Hi, Cal.
Aaron's on the field.
I brought his lunch.
Well, 영화 에덴의 동쪽으로 유명한 미국 영화 배우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At the age of 24, with a glittering career before him, he died in a horrific car crash.
제임스 딘은 이날 포르쉐 스파이더 550을 몰고 캘리포니아주 셀리나스의 한 자동차 경주장에 가던 중 과속 질주하다가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1931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제임스 딘은 9살 때 어머니를 잃은 후 숙모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후 제임스 딘은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텔레비전 쇼에도 출연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임스 딘은 영화 에덴의 동쪽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지만 세 번째 출연작 자이언트가 개봉되기도 전인 1955년 오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제임스 딘은 죽은 뒤 다낭과 고독의 상징 그리고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66년 9월 30일 오늘 81년 동안 영국의 보호 아래 있던 아프리카 남부의 베츠와나랜드가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독립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트란스발 지역에서 이주해온 보어 사람들과 보츠와나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자 보츠와나는 1885년 영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1885년 4월 31일 영국은 베츠와나랜드를 영국의 보호령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1964년 베츠와나랜드는 영국의 영연방으로부터 독립하고 민주자치정부로 인정해달라고 제안했고 이듬해 수도를 가보로네로 이전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결국 1966년 오늘 베츠와나랜드는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독립국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보츠와나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는 독립운동가 출신인 세레체 카마가 선출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